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9일 5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신규 군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에 마지막 지원으로서 대통령 인출 권한 PDA에 따라 미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 비축분에서 꺼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형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총액 25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추가 군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패키지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 PDA 물량과 함께 1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처럼 지원 패키지 발표가 이어지는 데 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뉴스위크는 해설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을 공고히 하려는 긴급성을 보여준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우리는 모멘텀을 유지하고 성과를 내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단호하다고 오스틴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 약속한 무기와 장비의 최소 80%가 바이든 대통령 퇴임 전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사용할 군용 차량 일부는 현재 개조 작업 중이라 예외에 해당한다고 국방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신규 군수 지원 패키지 발표 당일인 9일 독일 람슈타인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 UDCG 회의를 마지막으로 주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50개 가까운 나라들로 구성된 UDCG는 지금까지 1,26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무기와 훈련,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탄약과 첨단 전투기, 방공 시스템, 드론 방어 기술, 탱크 등을 포괄하는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약간 넘는 660억 달러가량을 미국이 담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획득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은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주도국가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다음 날인 8일 기자회견에서 국경은 강제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불가침은 우리가 서구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에 관해 언제나 그렇듯이 국경은 무력으로 바꿔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의 말을 직접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EU의 또 다른 주축국가인 프랑스의 장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현지 앵테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분명하게 유럽 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나라든 관계없이 세계의 다른 나라가 우리의 주권적 국경을 공격하도록 EU가 놔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우리는 강자의 법칙이 통용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울라 피뇨 EU 집행위원회 수석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우리는 지금 극도로 가정적인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우크라이나 상황과는 비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의 변종 집단 감염이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가 9일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이날 홈페이지에 엠폭스의 새로운 변종 하위 계통인 1B형의 집단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감염원은 콩고 민주공화국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대형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 성명을 내고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이재민들이 즉시 자금과 지원에 적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기업인과 학자, 언론인과 정치 전문가 등이 세계 경제 변화를 연구하는 민간 회의체 세계 경제 포럼이 7일 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냈습니다. 앞으로 5년 사이에 현재 일자리 중 22%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총 고용의 14%에 해당하는 약 1억 7천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지만 8%에 해당하는 9,200만 개 일자리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래 일자리 보고서는 전 세계 20여 개 산업 분야 또 천여 개 기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듭니다. 2030년까지의 일자리 변화를 전망한 것인데요. 인공지능 AI에 중심에 둔 기술 발전, 녹색 환경으로의 전환, 불확실한 경제 상황, 노령화 등으로 세계 노동시장이 크게 또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예상하시는 대로 인공지능 관련된 빅데이터와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정보기술 분야의 일자리 더 많이 빠르게 늘 것으로 봤습니다. 늘어날 직업군의 농장 노동 분야가 맨 위에 있는데요.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 위기에 따른 필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기술력과는 별개로 개인의 창의력, 유연성, 민첩성은 일자리 확보에 아주 중요한 능력이고 식품 가공 분야와 간호복지 상담 등 사람을 돌보는 직업도 앞으로 5년 사이에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계산원이나 회계사, 비서, 청소원 등 단순한 업무나 행정, 계산 관련 일,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일은 앞으로 5년 사이에 크게 줄어들 직군에 보였습니다. 고용주 10명 중 8명 이상은 직원의 디지털 기술 교육을 우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고서는 기대하는 디지털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감축, 임금 축소, 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맑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10일 금요일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 용현 지역은 흐리고 양강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눈의 양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1에서 5cm 정도고요. 5mm 미만의 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10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사이입니다. 조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 영하 14도입니다. 개성은 영하 15도, 함흥 영하 13도, 원산 영하 11도.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5도고요. 해산은 영하 25도입니다. 평양의 낮 최고가 영하 4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신의주와 개성은 영하 2도입니다. 함흥 영상 3도, 원산 영상 1도. 중강의 낮 최고 영하 8도, 해산은 영하 10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지만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먼바다 4.5m로 먼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5m, 먼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당신이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안에 탈북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TO를 자기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네, 전액 장학금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열 씨의 목소리입니다.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부산 외국어대학교 김성열 교수 만났습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달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린란드를 강제로 편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레바논 의회가 새 대통령으로 조셉 아운 군 참모총장을 선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외 방문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 이곳 워싱턴 DC에서 거행됐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향년 100세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9일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장례식에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이 모두 참석을 했네요.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미셸 오바마 여사를 제외하고 영부인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연방 대법관들 일부와 연방 의원들도 참석했고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총장,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 외국 정상과 지도자들도 장례식에 참석해 카터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네, 이 장례식에는 대개 인사들이 여러 인사들이 추도사를 통해서 고인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네, 이날 장례식에는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인 조시 카터 씨와 제이스 카터 씨 등 가족들의 추도사가 있었고요.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의 아들인 스티븐 포드 씨, 월터 몬데일 전 대통령의 아들 테드 몬데일 씨는 각각 아버지가 생전에 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네.
이외에 카터 전 대통령의 국내 정책 보좌관이자 전 유럽연합 대사였던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 씨 등이 이 추도사를 통해 고인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네. 자, 미국의 장례식의 경우에는 되게 엄숙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긴 합니다만 또 추도사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고인에 대한 추억을 나누면서 또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날 장례식도 그랬습니다. 또 카터 전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만큼 이날 추도사에는 카터 전 대통령의 굳은 신앙과 신앙적 유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장례식에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이 모두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대통령들도 추도사가 있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추도사를 통해 카터 전 대통령과의 돈독했던 친분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74년 카터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던 당시 31세의 젊은 상원이었던 자신이 카터 전 대통령이 만났던 때를 회상했는데요.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는 카터 전 대통령의 인격 때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추도사 들어보시죠.
Jimmy Carter's friendship taught me and through his life taught me the strength of character.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의 우정은 인격의 힘인 은 직함이나 우리가 가진 권력 이상인 것을 가르쳐줬다며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공평한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증오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카터 전 대통령은 사실 재임 당시보다 퇴임 후에 더 많은 인정을 받았던 대통령이었죠.
맞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1977년부터 1981년이었는데요. 당시 실업과 물가 상승, 고금리 정책 등으로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네.
게다가 1980년에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이 떠나 이 헤비타트를 비롯한 봉사활동과 외교 노력 등을 통해 재평가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지미 카터 대통령을 시대를 앞서간 인물로 평가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를 지나간 시대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는 미래를 잘 내다봤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카터 전 대통령 한반도하고도 인연이 많습니다.
예,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해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방문을 포함해 퇴임 후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회운동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 나라가 주관하는 국장이었죠?
맞습니다. 이날 오전 예포 속에 의사당에 안치돼 있던 카터 전 대통령의 관이 국립대성당으로 운구돼 왔고요.
네.
국립대성당에서 장례식을 마친 후 카터 전 대통령의 관은 항공편을 통해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이스로 다시 운구됐습니다.
네.
자, 카터 전 대통령은 가족 묘지에 있는 부인 옆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과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는 77년간 회로하며 역사상 가장 긴 결혼 생활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로잘린 여사는 지난 2023년 향후 9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 기자회견을 해서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강압적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의 우려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8일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국경 불가침 원칙은 아주 작은 나라든 강한 나라든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다른 나라가 주권 국경을 공격하는 것을 EU가 허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EU 국경을 침범할 수 없고 EU가 또 이를 허용하지도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숄츠 총리는 국경 불가침 원칙은 평화적 질서에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유럽 파트너들과 논의해서 최근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우리 방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대서양 양쪽 관계에 있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숄츠 총리의 얘기는 덴마크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덴마크는 EU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바로 외무부 프랑스 외무장관은 8일 프랑스 라디오 방송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당신이 묻는다면 내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U 차원에서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말을 두고 어떤 반응인가요?
네. 파올라 핀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그린란드가 공격당하면 EU 회원국이 서로를 돕도록 한 상호 방위 조항이 적용되는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명하고 싶지 않은 지극히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핀호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의 말을 두고 덴마크 쪽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라스르에게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부 장관은 8일 주민들이 원하면 그린란드가 독립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미국의 한 주가 되겠다는 야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7일 덴마크 TV 방송에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들에게 속해 있다며 오직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지만 자치권이 있죠.
그렇습니다. 광범위한 자치권이 있습니다. 인구가 5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경제는 대개 덴마크에서 오는 보조금에 의존합니다.
네.
현재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공공서비스와 방위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란드의 쿠노 펜커 의원은 영국 BBC 방송에 주민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몇몇 대담한 발언에 대비해왔지만 섬의 주권과 자치권은 협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 지역 당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실제로 그린란드 사람들은 이 독립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 BBC 방송은 많은 주민이 장차 독립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가 지금 덴마크 같이 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덴마크 방송의 스테펜 크레츠 기자는 BBC에 그린란드가 미국같이 또 다른 외부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을 그린란드에서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린란드. 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 아주 가치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유럽에서 북미로 가는 최단 경로가 그린란드를 지나가기 때문에 미군과 미군의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체제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배터리나 첨단 장비 제작에 필요한 휘기 강물이 또 엄청나게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군요.
예, 블링컨 장관이 8일 프랑스 파리에서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이에서 장관이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It's the idea expressed about Greenland is obviously not a good one.
네, 그린란드를 두고 나온 생각이 분명 좋은 것이 아니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을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군요.
그렇습니다. 레바논 의회가 9일 조셉 아운 군 참모총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의회에서 열린 1차 투표에서 아운 대통령은 128표 중 71표를 얻어 대통령 선출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이 미치지 못했지만 2차 투표에서 99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2년 넘게 공석이었던 레바논 대통령 자리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2년 넘게 비어져 있었습니까? 네. 왜 그랬던 겁니까?
네. 지난 2022년 10월 미셸 아운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대통령 선출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네.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섞여있는 레바논은 내전을 겪으면서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장을 다른 종교와 교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의 경우 마론파 기독교, 총리는 이슬람 순위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 등 주요 종파만 맡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적 내분 속에 대통령 선출안이 계속 무산됐고요. 13번째 시도 끝에 조셉 아운 참모총장에 대한 선출안이 통과된 겁니다.
네.
참고로 조셉 아운 참모총장과 미셸 아운 전 대통령의 성은 같지만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정치적 내분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어려움인가요?
네,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세력과 헤즈볼라를 반대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 헤즈볼라는 레바논 북부 기독교 정당 지도자인 술레이만 프렌지의 후보를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투표를 앞둔 8일 프렌지의 후보가 대선 경주에서 물러나며 아운 참모총장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안모 참모총장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레바논이 이렇게 오랜 시간 끝에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었던 데는 국제사회의 영향도 있었다고요?
예, 전문가들은 최근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라사드 정권이 몰락한 것을 그 이유로 꼽는데요. 알라사드 정권의 강력한 동맹이 바로 헤즈볼라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며 헤즈볼라의 세력이 약화한 것이 이번 대통령 선출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긴 시간 비어있을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레바논에서 이렇게 대통령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 된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네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바논은 종교에 따른 권력 분점 체제로 인해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자, 앞서 지난 2014년 5월부터 2026년 10월 사이 약 2년 반 동안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요. 미셸 아운 전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대통령 공석 사태가 해결된 바 있습니다.
네, 조셉 아운 레바논의 새 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예, 올해 60세에 나온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에 레바논 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2024년 1월에 은퇴할 예정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갈등으로 인해 임기가 두 번 연장됐습니다. 아훈 대통령은 정치 경험은 없지만 군대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아훈 신임 대통령이 앞으로 레바논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협정을 관리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1년 넘게 전투를 벌이다 지난해 11월 일시적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또 레바논 남부와 동부, 수도 등 북격으로 입은 피해 지역을 재건해야 하고요. 게다가 레바논은 지난 2019년 이후 역사상 최악의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경제 재건도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군의 참모총장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네, 아훈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부패와 싸우며 무기 휴대 독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헤즈볼라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군이 무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남부 국경을 통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든 영토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레바논이 새 대통령 선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보겠습니다.
예, 세계 각국 지도자들로부터 아훈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축하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우리는 레바논의 통합과 개혁 실행, 번영된 미래를 확보하려는 아훈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도 아훈 대통령의 축전을 보냈습니다. 과거 레바논을 통치했던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아훈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하며 강력한 정부의 임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역시 새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이제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원래는 이탈리아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캘리포니아주 산불 때문에 워싱턴에 남아 있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이 끝나고 이탈리아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네. 3일 일정인 이번 방문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오는 20일에 백악 관이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해외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워싱턴에 남아 관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미국 언론뿐이 아니죠. 세계 많은 언론들이 캘리포니아 산불 소식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뭐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수천 채가 불에 타고 지금까지 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일부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또 제작을 중단했고요. 유명 관광지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공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예, 이 산불이 LA 지역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네. 당초 LA 북서쪽 7군데에서 산불이 났는데 현재 2곳은 진화되고 5곳에서 산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보도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산불이 맹렬한 기세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불사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산불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13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산불이 휩쓸고 간 그 지역이 상당하던데요.
예, 산불이 약 108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삼켰는데 자, 캘리포니아주의 또 다른 대도시죠. 샌프란시스코 전체 면적에 해당합니다.
네.
특히 산불이 너무 빠르게 확산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역 경찰이나 소방당국이 차량을 이용해 황급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네, 사실 LA 쪽은 뭐 워낙 건조한 곳이기도 하니까 자연 산불도 나는데 이번에 이렇게 규모가 커진 이유가 뭘까요?
예, 먼저 허리케인급으로 부는 바람을 들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8일 최고 풍속이 시속 129km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산불이 더 빠르게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비가 또 적게 오면서 바싹 마른 환경이 산불이 퍼지는데 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쪽에 이렇게 비가 적게 오는 것,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있죠.
예, 캘리포니아주가 그동안 심각한 가뭄에 시달려 왔는데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옛날보다 큰 산불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자주 나는 탓에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엔 또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하네요.
예, 그렇게 보면 인간이 산불을 불러오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가져온 기후변화뿐 아니라 주거지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주거지가 확대되면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망도 늘어나는데요. 이 센 바람이 불거나 해서 송전망에서 나온 불꽃이 주변으로 튀면서 대두묘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로 고위급 직위에 지명할 사람을 정합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관리들에 대한 심의가 연방 상원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임명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모든 미국 대통령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행정부 직위를 채우는 것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대통령직 인수센터가 지난 2021년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약 4,000개에 달하는 정무 직위를 임명해야 할 책임을 맡습니다. 이 가운데 상원 인준이 필요한 직위와 필요하지 않은 직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센터는 2021년 자료에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연방 직위가 약 1,200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 100일 동안 연방 상원은 지명자 67명을 인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같은 기간 상원이 각각 28명과 34명의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 말까지 대략 520명이 인준됐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320명과 460명이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센터 자료에 따르면 강요급 부처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직위가 가장 많은 곳은 국무부로 총 265개가 있습니다.
Former Republican Representative Matt Gaetz is in the spotlight again. This time as the nominee to serve as the nation's top law enforcement official.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대통령직 인수센터 자료에 따르면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대통령 임명직의 수는 대략 450개입니다. 이들 가운데 약 3분의 2가 각종 위원회와 이사회, 재단 등에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 직위에 요구되는 자격은 더 엄격합니다. 또 3분의 1이 살짝 안 되는 직위가 대통령실에 있고 나머지는 다른 연방 부처나 기관들에 있습니다. 그 밖에 비경력 고위 행정서비스직 논커리어 SES도 있습니다. SES는 대부분의 관리나 감독 그리고 정책 관련 직위들을 포함합니다. 비경력 SES는 대통령이나 여타 임명권자가 원하는 때 임명합니다. 또 언제든지 사임이나 해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센터는 SES 직위 가운데 10%만 비경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임명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04년 한국에 정착한 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고 대학에 진학해서 석사 공부까지 하다가 미국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박사 공부를 한 탈북민 김성열 씨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부산에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와 남북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청진이 고향인 김성열 교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뭐 북송, 다시 또 탈북, 늘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의 10대는 사춘기를 겪을 그런 어떤 교류도 없었고, 아, 이제는 좀 배워야겠다. 뭔가 알아야겠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김성열 교수가 탈북 이후 학업에 뜻을 품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1985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두 번의 탈북 시도 끝에 2004년 한국에 정착했는데요. 북한의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탈북한 이유가 생계형 탈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난이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고 저희도 그 혹독한 경제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곳에 가면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듣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일단은 제가 먼저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중국 북경 지역에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북경 지역에 가서 다른 탈북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몽골 루트라고 합니다. 몽골 루트로 해서 이제 한국에 오는 그런 것을 계획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 브로커를 만나서 어머님하고 같이 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드릴 돈이 없었어요. 일단은 내가 먼저 한국에 온 다음에 정착 지원금을 받아서 어머니를 데려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렇게 한국에 먼저 입국한 김 교수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또 다른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김 교수의 어머니 또한 무사히 한국에 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어머님이 한국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봤더니 그 브로커가 그럼 후불로 정착 지원금을 받으면 그거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 하셔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이후 중국에 남아있던 누나도 김 교수의 노력으로 한국에 정착했고요. 김 교수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의 나이는 1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부터 한국에 오면 공부하겠노라고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사실 대학교 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적대계층에 포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 뭐 토대가 나쁘면은 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도 없었고 그런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공부만 잘하면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뭐 대학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공부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대학교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뭘 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책부터 읽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뭐 거기 지금 뭐 한국 선교사님이나 미국 선교사님들이 중국 올 때마다 가져오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철학적인 내용과 또 역사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책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철학이나 정치나 뭐 이런 쪽으로 역사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김 교수는 대학교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부터 준비했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다니며 한글부터 다시 배웠고요. 약 1년 만에 초중고교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했죠.
하늘꿈이라고 하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북한에서 중학교 1학년 중퇴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 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그다음에 대입 검정고시라고 한 마지막 시험까지 4개 정도를 시험을 봤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니까 그다음부터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재밌고 과외를 좀 많이 받았어요. 천안에 고신대학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님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셔요. 그분들 중에는 이 서울대 출신도 있고 연대 고대 출신들도 카이스트 출신 다양한 어떤 학교 출신의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각자 뭐 영어 잘하시는 분, 뭐 수학 잘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과외를 받았죠, 계속. 그래서 오전과 오후는 수업 듣고 저녁에는 과외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준비를 했더니 어쨌든 뭐 열심히 했더니 그러니까 4개 정도를 다 통과했더라고요, 제가.
대입 검정고시까지 모두 통과한 김 교수는 고민 끝에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졸업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대학원 진학의 과정까지 들어봅니다.
대학교를 7년 다닌 이유는 한동대가 거의 수업 절반이 거의 한 60, 70%가 다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어학연수를 많이 했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저는 사실 영국에 유학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국내 대학원에 지원을 해보자. 근데 또 학비가 없잖아요. 생활비도 없고. 근데 마침 그때 미국에 헤지펀드 하는 전문가죠.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탈북 대학원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선정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아 이제 그러면 어느 대학, 북한 대학원 대학교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연세대를 갈 것인가 고대로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연세대학 일반 대학원으로 가자. 이제 통일학 협동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국제관계 관련된 수업들을 듣고.
그렇다면 김 교수는 대학원에서 어떤 주제로 석사과정 논문을 썼을까요?
대학원에서부터는 기본적으로 내 분야를 찾아야 되고 내 포지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하면서 제가 우드로 월슨 센터에 있는 외교 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게 이제 냉전 시기에 북한과 공산주의 국가들 관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공식 외교 문서거든요.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을 북중관계로 쓰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 교수는 석사 과정을 하는 도중 또 다른 고마운 기회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진 건데요.
석사 딱 입학해서 이제 3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1월달, 2016년 1월달이었는데 남영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공공외교 담당 어떤 분이 지금 올 수 있겠냐. 자기 부장이 되시는 미국 분이 당신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거기 갔죠. 가서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고 북한이라는 지역이 뭐 독재가 영원하다는 거는 성립이 될 수가 없고 언젠가는 꼭 무너질 텐데 이제는 인재를 양성해야 될 시기라고 나는 본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미국 가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싶고 미국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좀 보고 싶다. 지금 우리 탈북 청년들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찾아보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노력해봅시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 미일 무슨 행사가 있는데 여기 좀 와라.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안에 탈북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TO를 자기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외국인의 미국 대학원 유학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 장학금입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였기에 김 교수는 석사 논문을 쓰면서 미국의 대학원 입학 자격시험까지 준비했고요.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인 맥스웰 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박사 논문을 쓰던 도중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 논문에 참고할 자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논문을 이제 교정하는 시기를 한 몇 개월 정도 지도교수하고 계속 줌으로 이 단어 왜 여기 왜 있냐, 이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이거 가지고 계속 몇 개월 동안 피 말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집에 베란다 있는데 어느 날에 제가 그 베란다에서 술 마시며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여기서 박사 포기하고 취직이나 하자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거의 다 왔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수정의 작업을 거쳐서 교수님한테 딱 보냈더니 교수님이 일단 또 수정해라. 한 세 번 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날아와서 다시 또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힘들다. 이건 진짜 이건 사람 미쳐가는 그런 작업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마지막이 되기를 진짜 바란다 하면서 그 논문을 최종 논문을 이제 교수님께 보냈더니 교수님이 이 정도면 심사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드디어 2021년 12월
김 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배움과 도전은 계속됐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조심하세요. Be careful. 이런 말을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가 되지 마세요. 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Happy to be here again.
Did you know this city's violent crime is on the rise?
I heard. There's a 1 in 100 chance of falling victim to a violent crime in this city. So they say, don't become a statistic. Go home early. And don't stay late at work.
제가 존에게 이 도시의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아냐고 물었더니
1 in 100 chance of falling victim to a violent crime in this city.
이 도시에서 100명 중 1명꼴로 강력 범죄의 희생양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라는 표현으로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가 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통계 숫자에 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Don't be a statistic. Don't become a statistic.
조심하세요.
Don't be a victim of violent crime.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마세요. 그럼 이번에는 평소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조심하라는 말에 특히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같은 말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ow are you doing?
I think I'm doing okay. How about you?
The same. But David is in the hospital.
Is he okay?
He caught the COVID virus, but he's fine now. He will be released this afternoon.
After all, health is the greatest gift.
I agree. But I have to go now. Stay healthy.
You take care and don't catch the virus.
데이비 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존이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라며 건강하게 지내세요. Stay healthy.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걸리지 마세요.
Take care and don't catch the virus.
헤어질 때 건강하세요. 잘 지내요 라는 take care 뒤에 don't catch, 붙잡지 마세요. Don't catch 뒤에 감기 등 여러 가지 질병을 붙이면 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Take care that you don't catch a cold. Be careful, don't catch a cold.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Take care that you don't catch COVID. Be careful, don't catch the virus.
이번에는 조심하라는 말, look out for를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are you going to Europe?
Next week. See you in a month.
Make sure you look out for pickpockets in Europe. You should always look out for trouble. You don't want to lose your stuff, especially your passport. So, be safe. See you next month.
제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존이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Look out for pickpockets.
Look out for 뒤에 조심해야 할 사람이나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You should always, 당신은 항상 look out for, 조심해야 합니다. Don't lose your stuff, 당신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자, 그럼 끝으로 조심하세요.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에 포함되지 말라는 표현으로 조심하라는 말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know this city's violent crime is on the rise?
I heard. There's a 1 in 100 chance of falling victim to a violent crime in this city. So they say, don't become a statistic. Go home early and don't stay late at work.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조심하세요.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에 포함되지 말라는 표현으로 Don't be a statistic. 조심하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후 최근 몇 주 동안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12월에 발생한 여러 차례 후티 반군의 공격에는 이스라엘 중부의 한 초등학교와 자파의 주택가를 강타한 공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6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도로시 셰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부대표는 후티 반군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이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안보리가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can all see clearly that the Houthis are fully enabled by Iran to launch long-range.
셰야 대사는 우리 모두는 후티 반군이 민간 시설을 비롯해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장거리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후티 반군이 첨단 극초음속 미사일을 자랑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후티 반군에게 이런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가 이 조직에 부과한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아 대사는 이란의 노골적인 결의안 위반과 테러 조직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very member of this council, and especially those with direct channels to Iran,
시아 대사는 안보리의 모든 구성원, 특히 이란과 직접 소통 채널을 가진 사람들은 이란 지도자들에게 후티 반군이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공격을 중단하게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아 대사는 안보리가 예멘으로 향하는 상업용 또 지원 화물의 모니터링과 검사 서비스를 감독하는 유엔 검증 및 검사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메커니즘을 준수해 이란과 다른 행위자들이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해서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아 대사는 또 유엔 안보리 결의 2725에 명시된 보고 요청을 연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이 상업용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해 매월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아 대사는 최근 미국이 상선과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한 후티 반군을 공격한 것은 국제법과 일치하며 미국의 고유한 자위권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아 대사는 후티 반군이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때가 지났다며 유엔 안보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